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홍콩에서 오늘 중국 태난만 사태 발발 26주년을 기념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89년 6월 4일 태난만 광장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중국 당국은 탱크를 앞세워 이를 유혈 진압해 수백 명에서 최대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홍콩 시민 수만 명은 빅토리아 공원에 집결한 뒤 가두 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콩은 오는 17일 직선제를 통한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콩 유권자들이 행정장관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장관 후보들은 중국이 임명한 후보 추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지난해 7주간에 걸친 대규모 시위를 통해 중국 당국에 추천위원회의 후보 승인 방식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국제축구연맹 피파 집행위원회 2년 전 재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법원이 어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20년간 스포츠계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찰스 블레이저 씨는 미국 검찰과의 합의로 뉴욕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2013년 11월 재판에서 10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블레이저 씨는 당시 재판에서 자신과 다른 여러 피파 집행위원들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대회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회 개최국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피파 부회장 출신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잭 워너 씨도 어제 텔레비전에 출연해 피파 이사회가 2010년 토바고 총선거에 개입한 자금 거래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 항소법원이 지난 2011년 민주화 봉기 과정에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시위대 살인 혐의에 대해 재판을 다시 진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앞서 재판 과정에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살인 혐의가 누락됐다는 검찰의 항소를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재판 일정을 오는 11월 5일로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오늘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군사훈련장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하마스 측이 어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영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의 무력 위협에 맞서 미국은 최상의 억제 능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And it's precisely why we move to stay ahead of the threat.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때까지 대북 군사 억지와 압박, 외교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We have to apply the right mix of deterrence.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의 존재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어 북한의 주장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Satellite images show the prison camps, and we had testimony.
세계 식량 계획 WFP가 북한의 계속되는 식량난과 주민들의 영양 실조 때문에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s the plan. And they are.
금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은 가끔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10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은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뷰어인 뉴스 투데이 2부 첫 소식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최첨단 군사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중국 정부에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최근 잇단 군사적 위협에 대해 주한 대사관은 물론 워싱턴 DC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4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의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런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최첨단 군사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it's precisely why we moved to stay ahead of the threat. We've
리퍼트 대사는 북한 위협에 앞서 나가기 위해 최첨단 군사 능력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도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맞선 첨단 군사력 배치의 사례로 최근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알래스카 기지로 옮기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해군 함정을 이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한 두 나라 군은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군사 능력도 향상됐다며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의 이런 발언은 미한 양국이 최근 한반도 배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도입을 시사한 이른바 4대 대미사일 작전 원칙을 수립한 사실을 에둘러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는 최근 공동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책자를 통해 미한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대응 능력을 조달, 배치에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선 무기체계에 유사시 사드를 포함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포함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북한은 남북대화와 육자회담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을 통해 외교적 노력에 참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북핵 문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와 함께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그리고 자유경제와 보편적 기본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 하에서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선 지금 양국 관계가 매우 굳건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도 아주 성공적일 것이라며 두 지도자가 인간적 친분을 재확인하고 동맹관계의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때까지 대북 군사 억지와 압박, 외교를 동시에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3일 현재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며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진정한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의 발언은 북한이 최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북 간 대화 중단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린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올 1월 미국이 미한 연합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자신들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대화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절했다며 미국이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육자회담 합의를 깨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현재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apply the right mix of deterrence, of pressure.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군사 억지와 압박, 외교를 적절히 섞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등 미한 군사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강력한 대북 제재와 인권 압박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 측의 외교의 문도 열어두고 있다고 러셀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대북 압박의 목표는 북한의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며 대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s to bring North Korea's leadership to the realization that their hope of getting the world
북한 지도부는 국제 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으며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대화 의지를 타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며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비핵화 약속과 의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핵 6자회담이 동북아시아 협력의 주요 사례이기는 하지만 보다 협력적이고 통합된 지역을 건설하기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등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네, 한편 이날 토론엔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참석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김연호 기자가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3일 북한의 도전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자들은 현재 상태로는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원하는 핵협상 조건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he wants talks on the premise that he doesn't have to denuclearize.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서 정치 경제적 보상을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허술한 대북 제재로 인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천영우 전 수석은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이란의 경우 외부 세계와 교류가 많은 중산층이 두텁기 때문에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problems are extremely difficult. They're politically contentious. The administration only has 2 years left.
북한 문제는 해결이 매우 어렵고 해법을 놓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산적한 다른 국제 현안에 몰두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토론자들은 북한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주문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994년 자신이 대북 핵협상을 맡았을 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이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problem does not get better as they used to say like fine wine by leaving it alone. You know, it's getting worse.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뿐이며 확산 위험까지 안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북 협상은 미국, 한국, 북한 각국의 국내 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관철하는 데는 대단한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갈루치 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안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를 계기로 대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중단되고 대북 제재 강화로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협상에 나설 정치적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더 광범위한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think not just of negotiations, but as a broader strategy that includes negotiations.
핵협상에 국한하지 말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 문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영우 전 수석도 외교야말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최선의 방법이지만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만을 요구하기보다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대북 협상 의제를 비핵화에 국한한다면 북한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패한 국가로서 북한이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기 경보기와 관련 장비 등 17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최근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1일 국무부가 최신의 조기 경보기인 E-2D 호크아이 4대와 지원 장비들을 일본에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17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계약으로 일본은 기존의 E-2C 경보기와 더불어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성명에서 E-2D 경보기가 일본의 국토 방어를 위한 공중 조기 경보 통제 능력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노스롭 그루먼사가 제작하는 E-2D 호크아이는 현대 해군 전투 작전의 게임 체인저, 즉 결정적 역할을 하는 첨단 경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360도로 폭넓게 상대 전투기와 크루즈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앞서 지난달 17일 2억 달러에 달하는 잠수함 발사 UGM-84L 하푼 블록 2 미사일들을 일본에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또 지난 5일에는 30억 달러 상당의 B-22 오스프리 군용기 17대와 지원 장비들의 판매를 승인해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오스프리 수송기는 해병대의 수륙 양용 작전을 지원하는 첨단 군용기로 기상 레이더 등 여러 탐지 능력과 탁월한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륙 이착륙 기능에 전투기급 속도까지 갖춰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도서지역 작전에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420억 달러의 국방 예산 가운데 많은 자산을 정보, 감시, 정찰 능력 강화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첨단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3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지스함 등에서 활용하는 무인 정찰기 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우주 정보 감시 정찰 능력 강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앞으로 10년간 420억 달러를 투입해 위성 등 최대 45대의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내용의 우주 기본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정밀 첩보 위성인 준 천정 위성을 2023년까지 현재의 한 대에서 7대로 늘리고 자위대가 사용하는 X밴드 방위위성 통신망과 미사일 발사 탐지 조기 경계 위성의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4대인 정찰 위성을 10년 안에 2배 이상 늘려 지구 곳곳을 밀착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지난 12월에는 탄도미사일 추적용 고성능 조기 경보 레이더인 TPY-2를 추가로 배치했고 다양한 정찰 감시 장비들과 이지스함을 추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북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전략연구포럼의 그랜트 뉴샴 연구원은 최근 미 디펜스 뉴스에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행동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개선에 대해 일본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이 갑자기 분쟁 도서를 점거하거나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을 통해 예고 없이 기습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이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본의 이런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을 자극해 역내 군비 경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개정한 일본과의 새 방위협력 지침에서 아시아 태평양과 전 세계 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며 미국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법을 중시하는 일본 자위대의 역할 증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이 북한군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의장은 오늘 서해 최북단 연평도 주둔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북한군이 도발하면 주저 말고 가차 없이 응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합참의장은 특히 합동전력을 운영해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 지원 세력까지 타격해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장은 이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북한 갈도와 주변 해역을 둘러본 뒤 인근 해상 고속정 전진기지를 방문해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한반도 시각 9시 20분 50초를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부가 최근에 교화소 당국자들을 내세워서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인들과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북한 당국의 주장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3일 미국의 친북 매체인 민족통신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북한 인민보안부 교화국 당국자들은 이 매체와의 대담에서 북한에는 죄 지은 사람들을 교양하는 교화소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 때도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부에서 운운하는 그 무슨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Satellite images show the prison camps and we had testimony which is quoted in the report.
위성 사진들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가 파악됐고 수용소 상황을 증언한 전직 경비병과 수감자, 수용소 인근 거주자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COI는 북한이 4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14호 개천관리소와 15호 요덕관리소, 16호 명관관리소, 25호 청진관리소 등 4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국제 인권 관련 정보를 청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6곳의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북한 내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아와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영유아 사례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광일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대표는 지난 3월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 당국에 자신이 수감됐던 요덕관리소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수감되었던 함경남도 요덕군 구읍리 서림천리에 있던 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있던 심철호, 윤양근, 안창남, 황성진 비롯한 여러 수감자들이 3년간의 수감 생활을 무엇으로 보상할 겁니까?
제22호 회령관리소 간수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는 조지 W.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가 제작한 동영상에서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범 수용소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일성이 그 교시가 있었어요. 정치범들은 3대를 멸하라는 그 교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를 다 이제 3대까지 잡아들이게끔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족이 다 잡혀들어온 거예요.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즉각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 당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말입니다.
We join the Commission of Inquiry and the Special Rapporteur in calling upon the DPRK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political prison camps.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한 뒤 모든 시설을 해체하고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은 북한이 감출 게 없다면 유엔을 비롯한 인권 감시 단체들의 수용소를 즉각 개방해 북한 측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에 참가할 선수단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북한 선수단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북한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보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는 대회 참가자 등록에 115개국 1,926명이 신청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참가 접수를 한 141개국 13,000여명보다 적은 규모입니다. 특히 3월 당시 육상과 다이빙, 여자축구 등 8개 종목에 1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던 북한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개인 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4일 진행된 체조 조 추첨식에서도 자동적으로 제외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북한을 제외하고도 10여 개국이 선수 선발 등의 이유로 등록 연기를 요청해왔다면서 추후 북한의 경기 참가 여부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10년간 개최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빠짐없이 선수단을 파견해왔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이지영 주무관은 국제대회 관례상 참가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좀 늦게 제출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개막하기 전날에도 개인 엔티를 제출하신 국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엔티가 지금 참가 의사를 지금 번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라고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원래 일반적으로 대회 개막 전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이 주무관은 또 조 추첨이 끝난 최조 종목의 경우에도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힌다면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4일까지 최종적으로 참가 신청을 한 선수단 규모는 주최국인 한국이 6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 631명, 미국 591명, 중국 586명 등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한국 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중동의 7개 나라 491명도 대회 개인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동 국가 중 요르단은 41명, 레바논 78명, 아랍에미리트 55명, 팔레스타인은 4명이 등록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카타르 등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마감을 앞두고 등록이 몰린 데다 현재도 계속 참가 등록 신청이 들어오는 만큼 앞으로 참가국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과 북한 내 친지의 상봉을 앞당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실행에 옮긴 관련 조치들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찰스 랭글 하원 의원은 3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 상봉을 우선시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해방 이후 70년간 수백만 명의 한인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졌지만 불행하게도 한국계 미국인들의 가족 상봉에는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호소를 담았습니다. 두 의원은 케리 장관에게 이들의 상봉을 앞당기기 위해 국무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보고서로 제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취해온 조치들을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4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된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상기시키며 의회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시행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친척의 상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도록 돼 있고 다음에 마련된 잠정 세출 법안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촉구하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6.25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랭글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처음 제출하고 지난해 11월 미 의회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기록 영화를 상영하는 등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랭글 의원은 지난 3월에도 마크 커크 상원 의원과 함께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시해달라는 서한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이 북한의 반대로 다시 무산됐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43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안이 의제로 상정됐지만 북한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정회원 국가 28개 나라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하는데 찬성돼야 하는데 지난 2003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북한이 반대한 겁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철도협력기구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를 통한 대륙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대표단 단장인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본회의 직전 북한 대표인 전길수 철도상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지만 전 철도상은 한국 가입안이 회의에 붙여지자 의제 상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비오인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9시 32분을 막 지났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식량계획의 프란시스 케네디 대변인은 3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eah, that's the plan. And they are in the process of extending it.
케네디 대변인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3년 7월부터 2년 시한으로 시작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영양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이 수주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네디 대변인은 최근 북한에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70%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5세 미만 어린이의 28%가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영양 부족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케네디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황해도 등 북한 8개 도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한 금액은 1억 3,700만 달러지만 6월 초 기준으로 실제 모금된 금액은 7,500만 달러가량으로 목표액의 5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케네디 대변인은 대북 영양 사업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데 2,80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에 40만 유로, 미화로 45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금은 황해남도의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에 투입됩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민간단체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사업에 미화 4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3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프랑스 정부가 황해남도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에 4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리미어 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사업 담당관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부터 황해남도 4개 협동농장에서 염소 우유와 요구르트, 빵 등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에도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사업에 미화 51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사업은 프랑스 정부 외에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 그리고 개인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이 단체가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료 증대 사업에 미화 48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도 올해 프리미어 어전스의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 미화 61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미어 어전스는 지난 2002년부터 북한에서 식량 지원과 의료, 위생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가 밤 9시 36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을 광견병 고위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북한에 여행할 때는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보건부사나 공중보건국은 최근 발표한 국가별 광견병 위험 지침서에서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지침서를 발표하고 있는 영국 공중보건국은 전 세계 국가들을 광견병 위험이 없는 국가와 저위험 국가, 고위험 국가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고위험 국가로 분류됐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광견병 위험이 높은 나라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리적 여건에다 북한이 이들 나라들과 상황이 다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견병은 너구리나 여우, 박쥐 같은 야생 동물이나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힌 상처를 통해서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는 위험한 전염병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공수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 번 발병하면 거의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에이즈와 더불어 치사율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독감과 비슷하지만 이후 정신착란과 신체경련, 환각 같은 심각한 징후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북한을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을 강력히 비난한 데 대해서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으로 미국의 생화학전 흉계가 드러났다는 북한의 주장에 직접적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탄저균 시료를 한국에 보낸 건 정례적 훈련의 일환이었다며 해롭지 않은 비활성 표본으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he sample was sent to the ROK as part of a routine training event and was thought to be inert and non-harmful.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BOA에 이번 훈련은 미한 양국 간 절차와 합의, 훈련 프로그램 테두리 안에서 조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료가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기존 절차에 따라 즉각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procedures, immediate precautionary measures went into place when we learned of possible exposures.
대변실 관계자는 탄저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원을 검사하고 의료 조치를 취했다며 공중 보건 위험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탄저균은 생물학 무기로 쓰이는 병균으로 인체에 침입하면 독소를 생성하고 면역세포를 손상시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실수로 배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3일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을 맹비난하고 한국인들에게 반미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으로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검역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검역 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개성공단으로 가는 한국 국민들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열 감지 카메라를 지원해 줄 것을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왔습니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마스크도 지원해 줄 것을 입주기업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안에 열감지 카메라 3대를 북측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 장비를 지원해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열감지 카메라 3대를 북측에 지원했다 최근에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한국 국민은 하루 평균 400여 명으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가는 모든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만 발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개성공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20일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불과 보름 만에 환자가 두 자리 숫자로 급격히 늘어나고 이 가운데 두 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메르스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한국에서의 메르스 발병 소식을 처음 전한 이후 연일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 인원 제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아직까지 개성공단 출입경을 북한이 통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의 북한 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이후 4개월 동안 외국인들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메르스는 지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면 38도씨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보이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유럽의 질병통제청에 따르면 2012년 4월 최초 환자가 보고된 이후 올해 5월까지 25개 나라에서 1,16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9명이 사망했습니다. 메르스는 중동 지역 외에도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상황부터 우선 정리해보죠. 감염자가 더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한국의 메르스 감염자 모두 35명이 됐습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자는 하루 동안 133명이 늘어나서 601명이 됐고요. 네. 격리 관찰 대상은 303명이 늘어난 1,6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차 감염자로 인한 3차 감염자가 오늘도 확인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지역사회로의 감염 전파가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일 텐데
네네.
아직은 병원 안에서의 감염이 대부분이더군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병원 안에서의 감염, 같은 병실 사용자가 혹은 같은 병동의 환자나 병문안 온 사람, 의료진으로 감염자가 좀 국한되어 있는 듯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로, 그러니까 병원 바깥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 파장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전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스스로 감염 예방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메르스 확진자도 늘고요. 격리 대상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만큼 가장 적극적인 대비는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책이 될 것 같은데요. 학교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 700여 곳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임시로 휴업을 한 거죠. 또 한국의 보건당국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이 메르스 감염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기침 예절에 대한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고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기침을 할 때에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파와 관련해서 비말 접촉의 경우 기침 에티켓 또는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비말 접촉이라면 침이나 분비물에 의한 전파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이게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침하고 분비물이 아주 강한 속도로 분사가 되면서 2, 3m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바이러스가 묻혀져 있는 이 호흡기 비말, 그러니까 뭐 침 분비물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뭐 기침을 크게 한번 하면 한 3,000개 비말이 시속 80km 속도로 공중으로 분사된다고 하고요. 재채기는 시속 160km, 4만 개의 비말이 9m 거리까지 전달된다고 합니다. 뭐 늘 그렇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가 아주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다리가 개통됐는데 세계적인 기술로 건설이 됐다고요?
네, 최근에 개통한 울산의 울산대교입니다. 울산 남구와 동구 사이의 바다 위를 지나는 왕복 4차선 8.4km의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요. 다리를 지탱하는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라는 것이 세계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네.
세계 최장의 현수교는 1.4km에 달하는 중국의 운양대교고요. 두 번째는 1.3km인 장진대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둥이 없이 지날 수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도로 길이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이건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도 대표적인 현수교인데요. 울산대교 현수교 구간이 얼마나 되나요?
네, 1.15km입니다. 그 진입도로와 본선도로를 합치면 총 8.4km의 도로인데 이 주탑과 두 개의 주탑과 케이블로 지탱하고 있는 울산대교 1.15km는 바다 위에서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울산대교 초속 80km의 바람과 리히터 규모 7.0 정도의 지진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네. 울산하면 뭐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데 이 울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또 하나 탄생한 셈이겠군요.
네. 울산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이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있고요.
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와 부두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울산대교가 시간과 비용 단축의 효과를 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울산대교 동쪽 진입로에서 오를 수 있는 그 해발 203m 높이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야말로 뭐 불야성 같은 울산 야경을 볼 수 있어서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뭐 야구하면 북한에서 뭐 별 인기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아주 큰 인기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한국 프로야구의 스타가 탄생했다고요?
네. 한국의 국민 타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삼성 라이온즈 팀의 대표 타자 이승엽 선수인데요. 어제 한국에서 자신의 400번째 홈런타를 날렸습니다. 한국의 프로야구가 1982년에 시작됐는데 33년 역사상 400홈런 고지에 오른 첫 주인공이 됐습니다.
예, 그럼 뭐 야구장 거의 축제 분위기였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현장인 포항 구장도 그랬지만 텔레비전으로 이 순간을 지켜보던 야구 팬들의 환성이 동네마다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승엽 선수의 400번째 홈런은 중계 아나운서의 아주 흥분된 목소리와 함께 포항 야구장의 외야 관중석을 넘어갔는데요.
네.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역사적인 그 홈런 공을 잡으려고 애를 썼고요. 경기장에는 축하의 팡파르가 울렸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야구공은 뭐 돈으로 환산된 가치도 꽤 나가는 텐데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 공을 잡았습니까?
네, 행운을 잡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뭐 이승엽 선수의 400 홈런타를 기다리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네.
어제 그 400번째 홈런공을 준 사람 부인에게는 산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야구장을 찾은 천안에 사는 4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최고 가격은 그 2003년에 이승엽 선수가 역시 쏘아올렸던 아시아 최연소 300홈런 공인데 미화로 한 10만 7,800달러였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가 매겨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한 기록을 세운 한국 프로야구의 이승엽 선수.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나이 40살입니다. 대구가 고향이고요. 1995년에 프로에 데뷔했습니다. 2003년 아시아 프로야구 사상 그 최다 홈런인 56홈런을 쐈고요. 2013년에 국내 프로야구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에서 뛴 적도 있습니다. 롯데 지바,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으로 8년을 뛰면서 또 여기서 159개 홈런을 기록해서 세계 야구 역사상 역대 14번째 자리를 기록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 태난먼 민주화 시위 사태 26주년을 맞았는데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진상규명과 함께 학생과 시민들을 살해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난먼 민주화 시위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26년이 흘렀네요.
그렇습니다. 태난먼 사태가 지난 1989년 6월 4일에 일어난 것이죠. 네. 이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이 민주화 개혁 또 공산당 부패 청산을 요구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를 군대가 유혈 진압한 사건입니다. 당시 학생 시위는 4월부터 시작이 됐고 5월에는 수천 명 또 수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위기를 느낀 중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지만 시위대가 계속 저항하자 결국 군대를 동원해서 유혈 진압했던 사건입니다.
네, 저도 뭐 기억이 생생한데요. 당시 그 시위자가 그 천안문 광장에 놓인 그 탱크 앞에서 깃발을 들고 이렇게 대치하던 그런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렇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 사상자가 발생했었죠.
그렇습니다. 군대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천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숨졌고요.
네. 예,
수만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중국 당국, 인권단체, 국제단체, 뭐 국제기구들의 발표하는 숫자들이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도 태난먼 사태에 대한 논의 또 집회 등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매년 태난먼 사태 기념일 6월 4일을 전후해서 태난먼 광장 또 당시의 지방 주요 도시에서 동조 시위가 벌어졌던 곳에 대한 경계도 크게 강화를 합니다. 올해도 태난먼 광장 표정을 보면요. 이 공안과 무장경찰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대거 배치됐고요. 광장을 찾은 관광객 시민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광장 자체에 출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금속탐지기 등을 통원해서 네. 철저하게 검색을 하고 있고요. 또 태난먼 기념일이 다가오면은 기타 다른 추모 행사 등 뭔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고요. 또 반체제 인사에 대해서는 가택 연금을 시키거나 강제로 여행을 보낸 등 이 통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인권단체나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아왔죠.
예, 뭐 이렇게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진상규명은 뭐 생각지도 못하는데 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은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이번에 발표했다고요?
네, 이 서한은 미국에 있는 조지아대에서 공부하는 구이라는 학생이 작성을 했고요.
네.
10명의 유학생이 공동 서명한 것입니다. 다 중국인 학생들이죠.
네.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태난먼 사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국 정부의 통제가 워낙 심했습니다. 뭐 26년간 통제가 계속됐고
네.
인터넷에서도 관련 검색어는 뭐 검색이 안 될 정도죠. 그래서 중국의 젊은 세대들 중에는 태난먼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한을 발표한 유학생들은 이 서한에서 태난먼 사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진상 규명에 대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면서 중국의 젊은이들도 진실을 공유하고 당시 태난면 사태에서 벌어진 이 범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개 서한을 쓰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서한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당시 학살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범죄자들의 정의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태난면 사태에서의 희생을 잊거나 용서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공개 서한이 중국 내부에도 퍼졌습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검열이 어려운 PDF라는 형식이 있죠.
예.
이 문서 형식 중에 하나인데 이 PDF 형식으로 이 중국 내부에서도 일부 학생과 시민들 사이에 공유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는 또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중국 관영 매체가 이례적으로 이 공개 서한을 반박하는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있는데요.
예.
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에 실린 사설을 보면 이 공개 서한에 대해서 중국의 현 체제를 공격하고 26년 전 태난먼 사태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또 외부의 적대 세력의 시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만약 서한이 정말로 학생들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면 이 학생들이 외국에서 세뇌를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사설에 적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 사설 때문에 오히려 이 유학생들의 공개 서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 역효과가 네. 생기면서
네.
글로벌 타임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 문제의 사설이 다시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정부도 이번에 태난먼 사태 26주년을 맞아서 입장을 밝혔군요.
네, 매년 이 관련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요. 사태 기념일을 하루 앞둔 어제 중국 정부가 태난먼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활동가들을 풀어주고 태난먼 사태를 기념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이곳 워싱턴에서도 여러 토론회들이 이번 주에 열렸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때 시위했던 대학생들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펼치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무튼 그 중국 정부 이번 태난먼 사태 26주년을 맞아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태난먼 사태를 1980년대 말에 벌어진 정치적 풍파 이렇게 규정을 해왔는데
예.
이런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상 규명이나 사태에 대한 재조명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1980년대 말 중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풍파와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 또 오늘 이 기념일을 맞아서 해외 국제 여러 언론들은 이 태난먼 사태 관련 기사를 깊게 실으면서 예. 사태의 진상 규명 또 재평가를 예. 재조명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 배경 때문에 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후진국 수준이다. 이런 지적을 국제사회에서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이번에 군사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군요.
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인도를 방문 중인데요. 오늘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났고 또 마누하르 파리카 인도 국방장관과도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간의 새 전략 방어체계 협정에 서명을 했는데 사실 협정 내용을 지난 1월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 때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이고 오늘 네. 이제 정식 서명을 했는데요. 두 나라 군사협력을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을 해서 양국의 해상안보 협력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상당히 또 인도에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뭐 인도의 입장에서도 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데요.
네, 네.
가장 주목되는 것으로 이제 미국이 인도의 항공모함 또 제트엔진 설계와 건조를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 예, 전문가들은 이 인도의 항공모함에 미국이 공동 개발하기로 한 것은 네. 이 두 나라 군사협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중국이 최근 국방백서에서 예, 가까운 근해에서 이제 먼 바다로까지 해양 군사력을 확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자, 곧이어서 한반도 시각으로 밤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함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는 한반도 시각으로 11시 5분 뉴스투데이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